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즐겨 순종해야겠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당분간 묵상하게 될 텐데, 이사야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사역할 때의 상황이 대단히 엄중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60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만 조금 남아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사야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사야 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하튼 그때에 남유다가 대단히 극심한 영적인, 도덕적인, 또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혼란,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극심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상황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렇게 슬퍼하며 탄식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고소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고소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아주 악독한 불효자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잘 길렀는데도 그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소나 나귀만 못한, 짐승만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이 말하듯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자기가 돌아가야 될 때가 어디며 자기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어떤 누군지 소나 나귀는 아는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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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입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만 해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계속 하나님께서 본문 2절에도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될 것은 11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보이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길게 읽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어떤 일인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많은 재물, 무수한 재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갖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본문 14절이 헛된 재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모이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그런데 아무리 많이 모여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손치더라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모이면 모일수록 혹은 주님께 재물을 바치면 바칠수록 그것은 하나님을 대단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에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그거 짊어지느라고 지치고 피곤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 말하는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17절입니다. 세능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와 공의의 정신인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맥주감사절 예배드리면서 제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없는 사람이어도 1년에 세 번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의 열매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과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이다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본문 17절이야말로 선행을 보여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 여러분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법이었어요. 모든 구약의 율법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많이 모이고 온갖 재물을 바쳤는데, 바치기는 했는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들의 종교 행위, 그들의 많은 재물, 그들의 모든 모임, 그거는 하나님을 도리어 부담스럽게 하는 일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른다면,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른다면 우리의 많은 기도, 많은 종교적 활동,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느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혼이 났어요.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구가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포도원의 망대나 참외밭의 원두막이나 에워싸인 성읍은 덩그러니 그것만 남아있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띄는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것이고 외로운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이 말하는 것은 시큰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야 된 거죠. 온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돌아볼 가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그런 삶의 결과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아무리 봉사 많이, 또 아무리 뭐 많은 헌금, 헌신 뭐 이런 거를 주님께 바친다 손치더라도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르면 우리 삶이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보지 않은 연약한 사람의 인생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돌보지 않은 강한 사람의 삶도 무너지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따뜻해져야 되고 우리의 손이 좀 더 넓어져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더 너그러워져야 되는데,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믿음이 연약하든 아니면 무슨 경제적으로 아니면 뭐 몸이 연약하든 뭐 어떤 형태로든 우리 주변에 스스로 자기 삶을 지탱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손이 좀 더 따뜻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악한 신앙생활은 자기 앞가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앞가림만 하는 것은 신앙생활 중에서도 악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보시면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기 앞가림하고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해친 거예요. 자기 욕심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남을 해치면서까지도 자기 뜻을 이룬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내가 듣지 못하겠다. 내가 들을 수가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헤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당시에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병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보면 18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미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다시 희게 해 주시겠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지금 이사야가 사역할 때 유다와 예루살렘은 너무 타락해가지고 너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라 그러시는 거죠.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면 오늘 보면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거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도 다시 회복해 주실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20절 보시겠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면,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떠나 살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주님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삶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우리 안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라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듣고 돌아서면 다시 소성할, 다시 일어설, 다시 회복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듣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소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